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25절부터 28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을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나 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 더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는 단지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진짜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 줄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감동 감화 시켜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을 듣다가 번뜩 굉장히 기발한 질문 하나가 딱 떠올 때 은근히 속으로 기뻐하면서 선생님에게 손을 딱 들면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 그 이야기 듣고 칭찬을 해주면 그 학생은 그야말로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맥락에서 마치 한 교실 안에서 가르치는 선생인 예수님과 그걸 듣는 많은 사람들 이하 그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에피소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 교사. 이 율법 교사가 손을 들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쉽게 들리십니까? 어렵게 들리십니까? 사실은 율법 교사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던진 거예요. 이건 예수님도 잘 모르실 수도 있어. 그래서 속으로 의기양양해서 질문을 한 거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답을 하지 않고 너가 알고 있는 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너가 알고 있는 답이 뭐냐? 그러면서 율법에 뭐라고 쓰여있디? 놀라운 것은 율법 교사가 탁 듣자마자 답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미 자기는 답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답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틀렸다고 하지 않고 네 말이 너의 답이 맞다. 이게 바로 오늘 내용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영생이란 무엇일까?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과 저 영생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영생을 얻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개입을 하는 걸까요? 그 문제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영생의 개념과 예수님이 율법교사와 대화하는 가운데 내놓으신 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란 것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5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영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시험하여. 아까 말해 시험한다는 뭡니까? 나만 알고 있는 것 같아. 예수님도 그 답을 못할 거야. 딱 답을 내는 거죠. 질문하는 거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풀어야 될 첫 번째 단추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이 영생은 인류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영생을 얻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봤어요. 특별히 여러분 그 유명한 중국 진나라의 진시 황제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이 언제적 사람이냐면 기원전 BC 259년에서 210년 동안 살았던 49살까지 살았던 진시 황제의 그 유명한 꿈. 무슨 꿈이죠? 불로 장생. 불로 장생.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늙지 않으면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참 욕심도 많아요. 네. 젊은 상태로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이미 나이가 들어 연로해서 늙은 상태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약초를 먹으면 불로초를 먹으면 다시 젊어져서 다시는 늙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약초가 있을 거야. 이건 하나의 신화적인 이야기인데요. 진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불로초가 있을까 해서 세계를 돌아다 그 당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부하들을 시키고 신하들을 시켜서 불로초를 가져와라. 근데 불로초가 어디 있습니까? 불로장생이라는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꿈을 꾸었던 그는 결국은 전설에 의하면 어떻게 죽었냐면요. 수은 중독으로 죽었어요. 수은 중독이 뭐냐면 음식을 잘못 먹어서 먹지 말아야 할 걸 잘못 먹어서 중독이 되어가지고 그 중독으로 결국은 49살. 그 당시 나이로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나이예요. 그러나 그가 꿈꿨던 영원히 살고 싶었던 마음에서는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던 인물이 진시 황제죠. 그 오래전에도 영생을 얻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어요.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성경 인물 중에 제일 나이 많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제일 나이가 오늘 성경 문제에 안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 이건 구약에 나오기 때문에. 자, 제일 나이가 많았던 사람의 나이가 969세예요. 969. 외우기도 쉬워요. 앞으로 969, 뒤로도 969. 예,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무드? 예, 셀라죠. 그 유명한 무드 셀라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 기록상 거의 천수를 누렸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물론 이 사람보다 약간 더 적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최장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이 있는 한 영생은 꿈에 불과합니다. 죽음이 있는 한 영생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죽으면 끝인데 무슨 영생이 우리에게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아니다. 사람들의 소망일 뿐이다.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그래서 영생은 그냥 꿈속에서나 그려보는 이야기지 현실성은 없다. 그래서 영생은 있어요? 없어요?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다고 하자니 뭐가 기다려요? 뭐 안 죽어야 영생이 있잖아요. 영생이 있다고 딱 말을 했는데 자신 있게 딱 말했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 일주일 뒤에라도 다시 일어나야 영생이 있다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죽고 무덤으로 들어가 버리고 요즘 화장하니까 재로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영생이 있어요? 예, 말씀 잘해 주셨어요. 자, 영생이 진짜 있느냐? 이 질문을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율법 교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죠?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전제하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율법 교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말했을까요? 그렇다면 이 사람 바보지요. 바보지요. 자기도 죽을 게 뻔한데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세요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말한 영생은 원래 우리가 말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그런 영생과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영생을 성경은 이야기 많이 합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말이 맞다면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는 영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생이 뭐냐에 대한 개념부터 바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실현된 걸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 답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뭐라고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누구의 부활이요? 여러분과 저의 부활이 아니라 누구의 부활이요? 예수님이 언제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처럼 육체적으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으셨어요.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 뒤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다시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성경 다시 읽어보셔야 돼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분이 올라가셨잖아요. 누가 보고 마태 보고 다 보면 하늘로 소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우리는 죽으면 가는 소천이라고 하지만 이분은 죽었다가 다시 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승천하셨어요. 따라서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은 어떻게 접근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적으로 죽은 후에 그분만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다음에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지금도 2000년 동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뭐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영생을 과학적으로 접근한다거나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영생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성경적인 답이에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도 안 죽으셨어야죠. 영생은 죽음을 경험하지만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이요? 부활이. 부활은 무슨 부활이에요? 영의 부활이라 우리 몸의 부활을 예수님이 몸의 부활로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 몸이 부활된 상태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잖아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나 이 율법 교사는 아직 그것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지요? 영생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매우 중요한 질문을 이 사람이 던졌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온 답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하기에 답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은 이게 아닌데 왜 사랑으로 갈까? 한번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풀어볼까요?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답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써있디? 율법 교사예요. 율법 교사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지금에 말하는 헌법을 외운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 율법을 말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의 율법을 거기 모세오경이라고 말하죠. 그 다섯 권의 책을 유대인들은 율법책이라고 해요. 율법책. 근데 그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누구냐면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 교사라는 것은 율법을 잘 가르치는 선생 역할을 하는 전문가라는 거죠.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율법 교사에게 너가 읽고 있는 율법 안에 뭐라고 쓰여있디? 그 뭐라고 뭐죠? 영생이 어떻게 얻어지느냐고 율법에 어떻게 쓰여있디? 여러분 레위기를 읽어보세요.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거기에 나와요 안 나와요? 저는 안 나왔어요. 제가 읽었을 때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지라는 질문도 안 나왔고 거기에는 답도 안 나왔어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율법 선생한테 율법 교사 너에게 물어본다. 율법 네가 그렇게도 잘 알고 있는 율법 모세 율법책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었어? 어떻게 답을 얻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답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로 가볼까요? 20절에 대답하여 누가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한 게 아니에요. 율법 교사가 대답한 거예요. 율법 선생이 답합니다. 그럼 뭐라고 답해야 되죠? 제가 모세오경 읽었는데 답이 없던데요? 가 아니라 전 답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을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내놓으신 답이 아니라 누가 내놨다고요? 율법 교사가요. 예수님이 이 답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하시고 율법 교사에게 말합니다. 너 어떻게 율법서에서 어떻게 읽었어? 딱 나온 답이 즉각 나옵니다. 평소에 알고 있었던 거죠.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답이 틀렸나요? 맞았나요? 예수님이 틀렸다고 하셔야 우리는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다고 하시면요. 맞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의 말이 맞다 해버리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님이 답을 내리셨으니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려면 여러분 누구를 이겨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기셔야 돼요.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이겨서 뭐 하게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답을 맞다고 하셨을까? 그러면 예수님도 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니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죠? 그럼 여러분과 저는 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어디서 얻어요? 여기서 죽어서가 아니라 여기서.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도 답이 아니라고 했어요. 영생은 죽음을 경험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부활로요? 예수님 부활처럼 나중에 우리의 몸이 부활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답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어떻게 영생을 얻죠? 어떻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다는 건 뭐예요? 무엇을 경험하고 산다는 거예요? 영생을 여기서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다가 육신적으로 죽으면 그것을 끝이 아니라 그 뒤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계속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제가 그래서 이걸 찾아온 거예요. 성경을 찾아온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사랑장의 맨 마지막 절에 딱 결론을 가면 그런죠. 결론이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죽음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영생처럼 항상 있을 것이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제1은 첫 번째는요. First of all, 첫 번째는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뭘 사랑해요? 누구를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이 묶어져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다가 죽어도 그 사랑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돼야 한대요. 계속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이 부활한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계속해서 뭐하며 산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해요?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그렇게 살지만 지금 여기서도 부패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일지라도 지금 여기서 영생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를 사랑하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일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4장 10절 사도 요한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에 누구는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밖에 모르는 분이다. 하나님을 딱 한마디로 말하려면 사랑이다. 그 하나님이 영원히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요, 영생이란 게 뭐겠습니까? 그 사랑을 주고 받으며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영생을 체감합니다. 체감. 온몸으로 느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할 때 살아있다는 걸 가장 확실하게 느낍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 이번에 제 아들과 딸이 왔습니다. 우리 천학주 집사님도 큰딸이 왔죠. 왔을 때는 반갑습니다. 갈 때는요, 서운한 것 같죠? 시원섭섭합니다. 시원섭섭해요. 왜 멀리 떨어졌던 자식이 오면 그렇게 좋지요? 내가 그 자식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사랑하면 얼굴이 피어요. 사랑하면 목소리가 달라져요. 사랑하면 모든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사랑할 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면 그때 우리는 뭘 느낀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체감한다고. 여기서 살아있다는 걸 온몸과 마음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자, 그런데 예수님이 28절에서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28절 한 번 더 넘겨주세요. 28절에서 답을 하신 다음에 놀라운 명령 하나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답이 맞아. 그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너의 답이 정확히 맞아. 그게 영생 얻는 방법이야. 자,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쓰였어요? 이를 행하라. 희한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답까지 옳다고 해 놓으신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를 행하라는 것은 이 율법교사는 어디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이걸 이를 행하는 데까지는 안 가고 뭐만 알고 있는 거예요? 답만 알고 있는 거예요. 답만. 나도 답 알지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답을 알지요. 그러나 알고 있는 데서 끝날 확률이 너무 높아서 예수님이 이를 행하라. 그러면 그 다음 단어가 뭐가 나와요? 살리라. 산다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이 산다는 단어가 어떠냐면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죠? 그 영생을 얻는 단어를 그러면 살리라는 단어와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방법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너는 사랑을 해라. 사랑을 하면 그리하면 너가 죽는다 산다예요. 산다. 그 산다는 어떤 산다는 거예요? 앞에서 질문했던 네가 그렇게도 알고 싶었던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네가 사랑하면, 진짜 행동으로 사랑하면 너가 경험할 거야.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무슨 말이냐면 바른 말과 옳은 말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른 말과 옳은 말이 뛰어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말은 바르게 하고 말은 옳은데 행동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과연 어떠한가? 신앙이라는 것은 옳은 걸 알고 있고 옳은 답을 내가 제시할 수 있는 데서 머무르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내가 답을 알고 있다면 그 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는 바르게 알고 있으면 그 바르게 알고 있는 대로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 거야. 이걸 행하여야 너가 살 수 있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데요? 너 알고 있지? 예, 예수님 알고 있어요. 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너에게 부족한 게 있어. 네가 왜 못 사는지 알아? 네가 왜 영생 체험하지 체험을 못 하는지 알아? 일을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 신앙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 와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도 많이 들으면서도 왜 우리 신앙의 문제가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에 머무느냐?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행해야 우리가 뭘 경험할 수 있어요?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이걸 놓쳐버리니까 이론에 머물러 버린다고. 이론. 기독교 신앙이 이론에 머물러 버려요. 알지요?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죠. 알지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어렵던데요?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변명을 합니다. 알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나는 사랑을 못하겠습니다. 사랑을 못하니까 더 고통이 크게 다가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고리를, 이 악순환을 누가 끊을 수 있어요? 영생을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누가 산다는 거예요? 누가 산다는 것일까요? 내가 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 갖고 있는 파워입니다. 따라서 영생은 단지 죽어서 언젠가는 갈 곳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그 천국의 그 소망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아직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지만 육체가 육체로 끝나는 그 순간까지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가까이는 내 가족을, 또 가까이에서는 내 자녀들을,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나를 녹이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서 그곳이 뭐가 어떻게 변하는가요? 영원한 생명이 약동하는 천국의 그 살맛 나는 맛을 느끼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곳이 가족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고민은 늘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다. 목사님, 그 답을 몰라서 제가 안 하는 줄 알아요? 사랑하는 거 좋지요. 근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지요. 하나님 나에게 잘해주시면 나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는데 하나님 막아주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나보고 하나님 사랑하라고요? 그렇게 사랑해서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30년, 40년 지나면서부터는 아내가 어떻게 보입니까? 남편이 어떻게 보입니까? 슬픈 현실이죠. 혹시 아침에 일어나셔서, 자, 와이프가 있는 분, 허스베 있는 분들, 자, 사랑한다고 하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하고 왔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오늘 설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침에 사랑한다고 했어요. 이 사람 증인이에요.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설교를 해야 되니까요. 물론 우리는 모두가 다 테레사 수녀처럼 자기 헌신적으로 살 수는 없고요. 그 유명한 나병 환자들의 피부를 빨아가면서 그들을 사랑했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처럼 사랑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이웃을 향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릇도 안 돼요. 또 여러분 직장을 다 버리고 선교사처럼 나가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못하고 안 한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 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걸 포기하고 사는 건 아닐까. 저는 이 고민을 해봐요. 너무 쉽게 포기해버려요. 나는 그런 큰 사랑을 못하니까 작은 사랑도 안 할 거야. 혹시 이렇게 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작은 사랑의 실천이 우리를 살림자라고 의도적으로 지었어요. 큰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라고요? 작은 사랑이 우리를 살리더라. 테레사 수녀처럼 인도에 가가지고 그 빈민촌에 가가지고 내 인생을 바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아내를 향하여 한마디라도 사랑이라는 말을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사람, 그 하나 가지고도 가정이 어때요? 웃음꽃이 피어나더라. 근데 그런 작은 사랑의 실천을 왜 안 하냐면 큰 사랑을 가지고 그것만이 마치 큰 위대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이것까지 이런 유치한 것을 내가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그래서 영원히 안 하는 거예요. 영원히 안 하는 거예요. 안 하죠. 작은 사랑이 파워가 있습니다. 작은 사랑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사랑을 이루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죠. 위로는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작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안 하던 짓을 하셨다가 큰일 납니다. 그런 분을 많이 봤어요. 갑자기 붕 뜨셨다가 너무 쉽게 떨어지셔가지고 너무 부상이 커가지고 못 일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갑자기 은혜를 엄청 크게 받았어요. 교회 건축한다며요. 제가 전 재산을 헌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틀 뒤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말은 해놨죠. 줄 수는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몰래 가 떠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죠. 그렇게 가요. 왜? 큰 사랑? 큰 헌신? 이것이 사람을 돋보이게 해주고 나를 만족시켜줄 것처럼 생각하니까 아니요.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요. 예배 시간에 안 빠지시면 돼요. 큰 거 바라지 않아요.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서 살아있는 예배. 내가 은혜 받았으니 이제는 지난주에 내 모습과 오늘의 내 모습은 달라졌지요. 사람들은 나의 외모만 보니까 모르지만 나를 내 중심을 아신 하나님은 나를 아시니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여기서 예배된다는 걸 아시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하실 때 우리가 깨달았을 때 느끼는 영생을 체험하실 때 바로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는 습관적으로 예배드렸어요. 오늘은 영생을 체험한 자로서 예배드렸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약동하는 걸 느끼죠? 살아있어요. 나 살아있어요. 하나님. 그게 바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웃사랑은요? 어떻게 실천하실래요? 옆사람은 어떻게 사랑하실래요? 너무 크게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비싼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 물론 저한테는 가끔씩 그렇다고 사랑이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 유치하지만 이런 거예요. 미소 한번 지어줘 보세요. 미소. 웃는 얼굴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웃는 얼굴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와서 미소 짓는 자기 자신을 봅니까 못 봅니까? 상대방에서 미소가 안 보이면요 내 얼굴에도 미소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안에서 미소 한 번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사랑이에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하니까 그렇게 어려워요. 왜 나는 가시기 싫어. 가시기 싫어. 내 진심은 이게 아닌데 왜 내가 따뜻한 말을 해야 돼? 왜 거기서 진심이 나옵니까? 왜 거기서 가식을 따집니까? 누구 때문에요? 영생을 체험한 자로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했으니 내 마음이 어떻든 간에 내가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자존심이 상할 일입니까? 근데 그 말을 못해요. 이상한 이유가 있어요. 그 말, 그 사람만에. 하나 더 갑니다. 칭찬을 하되 소소한 칭찬을 해주십시오. 소소한 칭찬. 아주 스몰띵이에요.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칭찬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큰 칭찬이 없어도 사람을 살립니다. 동대민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야 맨날 칭찬하시지. 그래도 저는 줄기차게 칭찬합니다. 목사님 칭찬한 건 귀에 안 들어와. 아니요.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칭찬을 멈추니까 우리 목사님 나한테 화나셨나? 이러시더라고요. 소소한 칭찬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그 행복이라는 게 뭐냐면 영생을 얻은 자로서 여기서 아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옆에 있는 나와 사회에 나가면 한 번도 안 볼 사람이 와서 나에게 뭐라고 그래요? 칭찬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이 교회 공동체 여기가 영생이 약동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영생이 움직이는 곳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영생을 맛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육체적으로 끝나도 그게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또 다른 인생의 페이지가 기다리고 있던 걸 언제 알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한번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한번 내려볼까요? 설교 결론을 쭉 가보시겠습니다. 예, 설교 결론을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작은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 삶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줄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지나가는 자리가 환해지고 따뜻해지고 웃음꽃이 만발할 수 있는 여기다 제가 단을 하나 뺐어요. 작은 기적. 너무 큰 거 막 바라지 마요. 죽은 자 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기적에 행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주간 작은 사랑의 실천으로 영생의 기쁨을 실제적으로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